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8장 사무엘상 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어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한 시간입니다. 기억하거니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올해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믿음으로 감사하오니 나머지 올 한 해 남겨진 시간도 주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새해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다 위기에 빠졌어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둘 다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아기스가 끝내 시글락까지 가 있는 다윗을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출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야말로 일생 일대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울도 또 한 나라와 자신의 명운이 걸린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사무엘상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느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생사의 갈림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갈림길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뜻밖의 2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은 25장에서 이미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5장 1절에서도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이 더 깊은 남쪽으로 도피한 것과 연결시켜 놓고 있고, 오늘 28장 3절에서도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기록과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어쨌든 사무엘의 죽음은 한 시대의 큰 영적 거인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 한 나라의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그 땅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손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의 도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사울이 지금 위기를 만나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과 사무엘의 죽음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한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이런 시대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집에 어른이 없거나 한 나라에 어른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고 큰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노릇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더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어른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른이 가리키는 길을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를 찾아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예요. 다윗은 가서 안 될 블레셋 사람 지도자인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현직 왕인 사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게 오늘 얘기의 골자예요. 둘 다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위기에들 빠져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대충대충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동일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수넴은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원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전 국경을 아마 둘이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죠.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적인 이런 장애가 없는 이상 그들은 늘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항상 동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블레셋은 북쪽으로 군대를 몰아서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올라가서 수넴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북쪽으로 다가가야 되죠. 그들은 그 수넴 근처에 있는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길보아 산은 수넴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한눈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나 위세에 사울이 눌린 거예요.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졌다는 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위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사울도 나름대로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한두 번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승리했습니다. 비록 국지전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울 지도하에서 블레셋을 격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수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 무기면에서도 지극히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벳아멘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전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꼭 무기의 무슨 우열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으로 하는 전쟁에서 늘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그 때문에 실제로 사울은 초기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14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초기에 이렇게 사울은 굉장히 전쟁에 마치 능한 사람처럼 승리의 맛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두려워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뭐 언제는 수가 많았습니까? 이 앞서 전쟁 때는 불과 3,000명으로 있다가 그것도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아들 요나단이 병기 든 자 딱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 600명으로도 전쟁을 승기를 잡아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지금 이 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떨리는 상태, 여러분 이건 지금 아주 큰 위기 중에서도 위기라는 것입니다. 적이 강해서 위기가 아니라 적을 대하는 사울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는 게 위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위기가 위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바라보며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흔들릴 때 그게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늘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나온다고 그래요. 나도 안 세봤으니까. 365번 가지고 모자라는 까닭은 윤달이 있는 경우에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366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늘 자신이 가져야 할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리를 원해요. 그 자리에 와야, 그 자리에 가야 사람들이 굴복하거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그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힘 있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늘 다수 쪽으로 기웁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는 쪽에 서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탓이죠. 그걸 아는 교묘한 심리를 이용한 사람들은 늘 허수, 허세, 허장성세를 하는 것이죠. 수가 많아 보이게 합니다. 늘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들어가 보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포장을 하고 과시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한 지도자가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늘 북군이, 예? 하나님께서 늘 북군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그 기도를 고쳐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예?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과 해로운 신앙의 구별점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지성을 다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모든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도 없어 보여요. 둘 다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반대 동기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떨리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걸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뭐냐? 다윗의 우리가 시편 23편 3절 기억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그 인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로운 길에 관심이 많아요. 내게 이득이 되는 길, 나한테 덕이 되는 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길.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한테 이로운 길이 아니라, 그런 이득이 있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시험장에만 가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도 있고 뭐 첫 데이트를 해도 떨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입사 시험을 봐도 그냥 면접 때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여러 번 전쟁을 쳐서 치렀기 때문에 적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까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 편을 떠났나?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다면 태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이유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3절 앞에서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더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일로 의로운 왕인지 불의한 왕인지가 분별되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우상을 멀리하느냐, 얼마나 신접한 여인이나 무당이나 박수나 그런 영매나 초혼술사나 강신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느냐, 이게 왕이 의로운지 의로운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초기에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두렵다고 뭘 합니까? 지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진적에 일찍 떠나놓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면 어떡합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보면 꿈이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 있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얻기도 솔직히 하죠. 그러나 그게 사라지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싶어도 꾸지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런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마을인 높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학살극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서 뭘 묻겠다는 것이죠? 선지자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 이후로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는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스스로 다 차단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지금 난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려서는 안 될,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립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답한 나머지 다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명령에 대해서 간언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선지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비극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위기나 비극은 반대할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하면 행복한 줄 아십시오. 사사건건 안 된다고 발목을 잡으면 훌륭한 아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관심이 없으면 뭐 이러나 저러나 누가 잔소리하겠습니까? 그래도 평생 잔소리하는 사람이 부모하고 뭐 부부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안 들으니까 곁에다가 딱 껌딱지처럼 붙여놓고 계속 그런 얘기를 그냥 딱따구리처럼 쏘아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딱따구리는 자기 머리는 안 다칩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 곁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정치인이란 반대자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가장 반대한 사람을 강요로 국방장관으로 앉히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패거리끼리 모이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건 뭐 노름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 몇 절이죠? 20장 6절이네요.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말은 죽일 거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거는 이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하는데 접신한 자, 계속 접신한 자로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무당으로 번역해놨어요. 박수무당은 이렇게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되게 이렇게 접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녀라고도 부르고 또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따르는 건 음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그들을 따르는 거야말로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간음보다도 더 큰 간음이죠. 이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찾아갈 사람이 있고 찾아가서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찾아갈 사람이 있고 찾아가서 안 될 사람이 있잖아요. 돈도 빌릴 때가 있고 빌려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한번 잘못 관계를 맺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목숨 담보로 맡기는 길입니다. 실제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리 가면 파멸의 길, 영혼이 죽는 길, 빼앗기는 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절대로 여기는 쳐다볼 생각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 TV에, 온 뭐 미디어에 뭐 전보는 일, 운세 보는 일, 뭐 이게 지금 뭐 가득해요. 목사 많다고 욕하지 마냐, 목사보다도 훨씬 무당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재미로 무슨 뭐 무슨 그걸 점을 보질 않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걸 가는 거죠. 여러분 가면은 또 신기하게도 또 다 과거를 다 알아맞힙니다. 이름을 말 안 해도 이름도 알아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아맞힙니다. 그런 걸 한번 당하고 나면은 거기에 안 빠져들면 이상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묻기 시작하고 사사건건 복채 갖다 놓고 사사건건 거기에 매달리다가 여러분 인생 그냥 종친 거예요. 종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라에 무슨 정치 대조달 부리해서 무슨 뭐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이든지 뭐 문학의 인사들인지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말이죠. 용한 사람 있으면 자기만 갑니까? 끌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다니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아주 그냥 코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에? 왜 산자의 일을 죽은 자에게 묻느냐? 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께 백성이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찾고 구하고 물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말이죠, 뭐 거기 멀쩡한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제법에게 물으러 보냈다가 사람을 뭐 100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맡게 됩니다.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안 들리는데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기 힘들다고 안 읽어서 그렇지 이거 매일 읽는 사람 치고 답을 얻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설교 듣고는 답을 못 찾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답을 얻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베이직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도 이유를 밝혀줍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도 말이죠. 이사야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런 짓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서 안 될 일을 거의 계속 묻다가 나라가 거덜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게 지금 엔돌에 가는 이유는 엔돌이 수넴 옆이에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그 적군에게 노출되지도 말아야 되니까 변장을 했고 또 현직 왕이 다 쫓아냈던 이렇게 또 무당을 찾아가니 당연히 변복 변장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당장은 아, 내가 왜 이런 내 목숨을 갖다 담보로 그걸 받겠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10절 11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무당한테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잇고 맹세한 것을 그냥 헌신짝처럼 약속을 깨뜨리는 일은 뭐 이것과 별다른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가서 안 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당신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서 가장 혼동스러운 부분이 이분이에요. 굉장히 해석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 귀신의 속임수다하고 보는 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을 긍휼히 여겨서 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게 마지막 경고를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가시거든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그때 직접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귀신들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귀신의 역사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한 주 동안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사람들의 일을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귀신같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이게 장기 중에 장기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나면 가슴이 섬찟해서 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아니라 무슨 뭐 모세를 흉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들에 연루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냥 어쩌다 재미로 따라갔다가 한번 어떻게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거 했다가 걸려들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악한 영도 영적이고 악한 영도 영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게 생각을 해야 마땅해요. 그게 지금 뭐 불로 올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성경 이외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신마리를 잠깐이라도 얻어야 돼요. 부자와 부자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둘이 죽어서 다 어디 갔습니까? 1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둘 다 같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게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우편 강도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음부 자체가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래서 음부 안에도 고통을 감내해야 될, 고통을 겪어야 할 곳과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음부를 크게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스올이라고 말하는 곳, 그리고 그곳은 임시 구치소나 마찬가지고 임시 거처나 정거장과 마찬가지라서 그 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몸을 입고 그 몸으로 몸과 영이 같이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과 지옥으로 다시 갈라진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대충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낙원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낙원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장례 절차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지금 갈 수 없는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와 이 저기 저 부자는 둘이 교통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귀신의 장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말이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로다. 심판이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 거처가 정해지는 마지막 결정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논문도 쓴 사람이 많고 하지만은 찾아봐봐 별로 결론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그냥 안심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혼란스러워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겉옷 같은 거 이제 안 입습니다. 이 지금 사울이 두려움을 번쩍 갖게 된 이유는 그가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라고 그때 알려줬어요. 그때 같이 가자고 사무엘을 붙들다가 겉옷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겉옷이 찢어진 걸 입고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사무엘이 확실하겠구나. 본인이 봤습니까? 본인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이 무당 눈에 보이고 무당이 지금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의 입술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이미 무당의 입술은 귀신이 쓰고 있는 입술이란 말이에요. 그의 소리, 그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데 사울은 덥석 그게 사무엘이라고 믿고 그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절을 한 겁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보지도 못하고 사무엘 행세를 하는 무당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가서 안 될 곳을 가더니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야단을 맞고 그리고 볼썽사나운 꼴을 겪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찾아가서 볼썽사나운 꼴이나 소리를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 대충 말 놓습니다. 네? 존댓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될 줄 압니까? 무당자식 잘 된 거 봤어요? 재벌 봤습니까? 맨날 그렇게 돈 걸어두면 본인들은 다 사기당합니다. 돈 사기당해요. 그래서 그, 자 오라 그러 당신이나 잘 챙기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중에 대부분의 과거지사는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15장 28절이나 앞부분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귀신은 과거지사를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족보를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당신 집안의 아버지가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서 누구를 낳았다 이거 몰라도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서 누가 한 사람 혼자서 죄를 짓고 혼자서 꿍꿍 앓고 있어도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냥 안 믿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미래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미래 지사는 전부 그냥 추측이라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이니까. 내일 전쟁에 죽을 거다. 살면 지가 기도해서 살았다고 그러겠죠. 죽으면 예언대로 된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미래지사에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미래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의지하게 되면 미래는 확실하게도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또 장기가 무슨 큰일 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금식하다가 아들 요나단 죽일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식해서 안 될 때 금식을 잘해요. 전쟁할 때는 먹고 싸워야 됩니다. 기운을 내서. 근데 이런 짓을 해요. 자 21절 이하를 쭉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동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몰골이 처량하고 한심한 몰골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무당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을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비굴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가지 않을 곳에 가서 겪지 않을 수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죽을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는 것도 치사스럽고 죽는 것도 부끄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선택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비참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자식들에게 고개를 못 들게 하는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여호와께 대한 충성, 여호와께 대한 믿음, 여호와께 대한 사랑, 그분께 대한 소망 절대로 변절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절하는 자에게는 변절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완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괜찮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중요합니다. 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우리는 다 좋은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경주까지 완주한다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늘 하루모레 신앙으로 이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결정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같이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길 벗어나서 음란한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탐욕스러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결단코 이 믿음의 길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직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늘 주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십계명만이라도 날마다 지켜내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해주옵소서. 가장 건강한 믿음의 길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넓은 길이라도 쉬운 길이라도 그 길 죽음의 길일진데 쳐다보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로 가고자 하지만 주님 그 길 걷지 말고 너희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음, 십자가를 보고 가는 십자가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